함께 봉독하십시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재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휼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죄의 강구에 기울으시되 죄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수대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저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쫓아가는 제도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적에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온전히 깨달아지는 아버지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 따라 이 하루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과거에 했던 것들 정리해서 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 사도는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믿는 자의 삶이 온전한 거룩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다스리는 자들, 저희 정부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는 순복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까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2장 18절에서 3장 7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부류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의 상전이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키워드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음 큰 단어는 3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고난과 시험에 처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선행을 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세를 말씀하고,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영광을 받으신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난 속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행을 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것에 대해서 아침에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사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콘스탄틴 황제 이전의 그리스도인들과 포스트 콘스탄틴, 콘스탄틴 황제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콘스탄틴, 소위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세력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실은 교회가 핍박받던 입장에서 핍박하는 입장으로 바뀐 그러한 세상, 지금 미국이란 세상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현재는 핍박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 콘스탄틴 이후를 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에서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실감을 느끼지를 못해. 그러나 지금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회에서의 모든 직업과 모든 안전과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중공이나 이제 소련은 형편이 바뀌었습니다만 모든 이슬람 국가, 특히 중동지역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을 자릅니다.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다른 손을 또 자릅니다.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혀를 자릅니다.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엄청나게 실감나게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영광보다 하늘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금방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땅의 삶에서의 고난 달게 받고 보람있게 오히려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로마에서 이제 네로의 박해가 점점 극심해져서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이 점점 무서운 고난이 닥쳐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본인도 지금 로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다가올 고난 준비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에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가 비록 고난 중에 있는 믿는 자뿐이 아니라 지금의 성도들도 다 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 있을수록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자세. 두 번째, 고통 속에 있거나 기쁨 속에 있거나 성도들과 서로 마음을 함께하는 이 체휼함,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특히 체휼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형제의 사랑을 성도들끼리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고 또한 행동으로, 저들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형제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이 다섯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원통함을, 우리의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입장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시고, 우리를 형제로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함, 사실은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삶의 행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이나 행위로 보복하지 말며, 2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말로 핍박을 받으시되 말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말로 보복하지 말며 또한 행위로 보복하지 말라. 그는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가 축복받은 자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늘 아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서 복을 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1절에 보면은 선행을 함으로써 핍박받는 것이 너희의 부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정말 약 예수 믿는 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비는 마음, 이것이 믿는 자의 마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시므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언제나 축복을 원하는 자,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말과 행위로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하는 보복하는 효과 입술,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괴유를 말하지 마라.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 이 입술, 혀와 입술을 금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로도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선행을 하라, 선한 행실로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구하고 이를 추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말과 행위, 화평을 구하는 말, 그 다음에 선한 행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근거가 설사 네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려운 자를 지금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를 오히려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 것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는 우리 어려운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큰 귀가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활짝 열린 귀를 향해서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듣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에게 대해서 영어로 표현한 게 있어 좋아요. The face of God is against the wicked. 악을 저지르는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징벌하시기 위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굴을 향한 것이 징벌하시기 위한 그런 악인을 벌하시고 어려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근본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성도들 비록 고난 받으면서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말과 입술에서 온갖 괴휼을 거치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추구하며 화평을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믿는 자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이 성품에 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선행을 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세,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 구실을 주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필연적이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어를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천국이 저희 것이 되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를 위해서 고난이 올 적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두려워하지 말며 동요하지 말라. 설사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저들에게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저들이 우리들의 당장 지금 지나가는 육신을 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들의 영혼, 영원히 하늘나라에 축복받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우리 바로 초대교회 때 그 분들 비록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오시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예. 그래서 이 고난받는 자세가 사실은 온전한 성화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하게 하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바뀌게 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심령이 이렇게 바뀔 적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동요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조차도 바뀝니다. 그뿐 아니라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돼서 그들에게 우리를 모함할 구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면서도 서로 죽음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찌하기에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고 모든 묻는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전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증거하는 태도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거만한 말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증거하듯이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증거를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베스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적에 베스도 각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호한 후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한 선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으로 하는 것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고난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니요. 여러분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선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악행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고난의 소망은 고난 속에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그 근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노예들이, 사환들이 상전에게서 핍박을 받을 적에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온유한 그 자세, 그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고난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받으신 영광, 이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속을 위해서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그 영이 다시 사셔서 이제 지옥까지 내려가십니다. 이 지옥에 내려간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이미 심판을 받는 모든 이 불신의 영들에게 너희들의 심판이 어떠한 것임을 이것이 왜 심판이 내려졌는지 예수님이 선언하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도 사실은 주장하고 계시는 지옥 위에 계신 그런 분임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것뿐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셔서 온전히 부활한 영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예수님의 현위치는 과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순복했던 그런 자세에서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으신 자리,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역사하는 그 자리에 올라앉아 계셔서 모든 영적 권위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모든 영적인 권세에 순복을 받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있고 이 모든 영적인 권위 위에 믿는 자가 이미 위에 있습니다. 천사도 어떠한 영적 권위, 천사도 새 모든 파워, 모든 authority,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설사 지금 우리의 육신이 잠깐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실체는 그 고난에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적에 때로는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핍박할 적에, 억울하게 핍박할 적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함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러한 핍박이 우리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 땅에서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또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핍박할 적에, 사람을 통해서 핍박할 적에 그때 그러한 환경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의 실체, 그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적에 마귀가 천길만길 도망가버리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사실은 이미 승리한 것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 중에 특히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그 당시에 교계의 큰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서기 107년에 트라이안 황제 때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에 처형당하러 가는 그 도중에서 자신을 구해주려고 지금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잠깐 읽기로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그대들의 호의가 사실은 나를 해롭게 할까 두렵네. 그대들이 하려는 바가 가능할지도 모르나 간절히 부탁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목표를 막지 말기를 바라니 나의 목적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나를 궁극적인 제물로 드리는 것일세. 이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고 나는 믿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원하노니 내가 석방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도록 기도해 주게. 그래서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네. 내가 고난받을 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자유한 것이며 예수와 함께 또한 부활의 자유를 누릴 것일세. 그대들이 내 일에 묵과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세. 이것이 당시 핍박받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순교의 삶, 순교받을 각오마저 된 삶,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마귀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 예. 한 가지 더. 1934년에 1931년과 2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륙 선교회 선교사 잔과 베티 스트람 부부의 순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무디 신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과 32년에 중국에 나갔는데 1934년에 젊은 부부가 갓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1월 말에 안인성에 있는 자신들의 선교 기지로 떠났다가 도착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11월 초에 공산 게릴라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들에게 잡혀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편지, 처음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기로 하겠습니다. 1934년 12월 6일 상해 소재 중국 내륙 선교의 귀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내와 아기와 저는 현재 찡따오에 있는 공산 게릴라들의 수중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석방 조건으로 2만 불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산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저녁에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지혜 주실 것과 저희 가족에게 힘과 용기와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은 특히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그때 가장 신실하고 좋은 친구이십니다. 오늘 아침 일은 너무 순식간에 벌어져서 이들의 습격에 대한 소문이 이제 떠돌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미처 피할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랄 뿐이며 저희들은 그저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까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주 안에서 잔 스트람 이 편지를 보내시고 얼마 안 있어서 나체로 옷을 다 벗기우고 사람들 앞에 개끌리듯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 시가지를 행진하게 하고 처참하게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젊은 피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제가 이 선교사를 읽으면서 이 편지를 읽을 적에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도 왔고 이들의 믿음이 정말 이 땅에 영화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이 믿음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기를 비는 이 믿음 이것이 부러웠고 이것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이러한 순교의 자세를 이미 갖추고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했을 적에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들의 영혼, 온전히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사를 통해서 앞서간 많은 순교자들, 저들이 비록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한 그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본 하늘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또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안일한 삶 속에 빠져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들어오는 작은 고난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